뉴스를 한국에 관한 뉴스를 보니까 인구 감소가 아주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구 감소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연적인 증가가 되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1% 이상의,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를 낳는 가정들이 평균적으로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또 정부에서도 이제 그것을 조사했더니 그것이 이유가 뭐냐, 이제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 한국연금개혁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또 속을 보면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해서 뭐 이렇게 개혁하는 거다, 젊은이들에게 뭐 손해다라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또 중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가 아주 기분 좋습니까? 뭐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역시 소망이 없고 아주 힘들다는 그러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북쪽에 새로운 전철역이 생기면서, 보통 전철역이 지하철이 새로 생기면 그 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상가들이 아주 호황을 보게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보고 건축을 했는데 입주율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깨끗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대부분 공실입니다. 공실이 임대가 나가지 않고 5년, 10년이 되면 그 건물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투자한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 소매를 하는 분들도 미래가 없다고 그러고, 어떤 공업을, 청계천 그런 곳에서 공업사를 하시는 분들도 뉴스를 보니까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얼마나 유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까? 다음 주가 고비인 것 같은데 다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지 가만히 안 있는다, 뭐 그런 식입니다.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어떠세요? 정말 즐거우세요? 교회에 오는 건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다면 왜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또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10절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둘째 언약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둘째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출발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바로 이 12장 바로 하반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라는 게 뭡니까? 원수들 사탄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굴복시키실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원수들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완전히 패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들이 승리하는 그날 그때까지 기다린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어떠한 의미가 또 우리들에게 있냐면 우리들이 언젠가 반드시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사탄 마귀의 패배도 기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선택한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되심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주님이 그 기다리시는 그 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죠. 새로운 살길. 우리는 새로운 살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소망을 믿는 자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주님이 만들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새로운 살길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열어놓으셨어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만들어놓으신 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단순히 우리만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러한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고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길이고, 이것은 곧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출발은 뭐냐?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새로운 살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합니다. 이 땅에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무엇인가를 실천하는데도 그 실천하는 것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곧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것을 믿고, 그 중보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드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21절 22절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의 근원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이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은 곧 무엇이냐? 진실한 마음,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꽉 붙잡고 소망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이 말하면 뭐냐면 단단히 움켜쥐라는 거예요. 이 단단히 움켜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단단히 확 움켜주는 거예요. 꽉. 난 죽어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꽉 움켜잡아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꽉 붙잡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에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부로 먼저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한다면은 다시 한번 예배하는,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세상 속에서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나타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짧지만 나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 붙잡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다음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 방법이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뭡니까? 이 공동체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수를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는 돌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붙잡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먼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본다는 그 헬라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서로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심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잘 살겠지 괜찮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형제의 그리스도의 그 상황들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을 보니까 어떻게 살피냐? 공감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은성 씨는 공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한테 막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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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성 씨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하고 내 마음도 고려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말만 하냐. 역시 은성 씨는 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다는 건 뭐예요? 당신 말이 다 옳은데 내 상황도 있지 않냐. 내 마음도 있지 않냐. 내 형편도 있지 않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라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나를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형편과 신앙을 깊이 세심하게 살피고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일방적인 생각,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웃는 것도 중요하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막 위로하고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서로를 세심하게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격려한다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먼저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사랑이 있어요.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돌보아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아직.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갚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죄를 용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3절에 세 번째로 보면 선한 일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한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한 일을 격려하라는 것은 뭐예요? 강하게 자극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세심하게 살피고 사랑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강하게 자극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강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움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는 좀 빛의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는 어두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런 식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움이지만 세상이 암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복도 놔주하고 인커리지하기도 하면서 자극하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커러지하는 것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자극하고 도전을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서로 돌보아주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사랑하면서 먼저 희생의 사랑을 하면서 격려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강하게 자극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지 아니하면서 뭐 세 번째 막 하면은 사람들이 다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말은 맞지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빼놓지 않고 다 은혜를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믿음, 신앙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이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은혜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자주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라고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식으면 잘 안 모입니다. 잘 안 만나요. 그리고 잘 안 만나면 진짜 멀어집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형제들도 잘 만나지 않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특별히 옛날에 잘 나갔던 분들이 한번 실패하고 떨어져 버리면 가지를 않아요. 사람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돼버려요? 진짜 완전히 남이 돼버리고 낙오하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뉴스 보잖아요 여러분. 고독사. 고독사가 뭡니까?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 있다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외롭게 죽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분들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옴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모이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온전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암흑이고 어둠이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새로운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보며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